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비율 제한 파기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U는 오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란의 발표를 극도로 우려한다고 밝히고 관련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이란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과 외무부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몇 시간 내에 우라늄 농축 비율을 기존의 3.67%에서 발전소 사용에 필요한 수준으로 높인다며 3단계 조치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앞서 지난 1일 핵합의에서 규정한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 제한 300kg을 넘기는 1단계 조치를 단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농축률 제한 3.67%를 깨는 이번 발표는 2단계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EU는 비상회의 소집도 예고했습니다. EU 대외관계청의 마야 코치안치치 대변인은 추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핵합의 당사국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어제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란 측의 발표 직후 이란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하고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추가 제재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이란의 행보가 추가적인 고립과 제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이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대를 지지하는 영국 정부를 또다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류 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어제 영국 공영방송 BBC 인터뷰에서 중국은 영국과의 외교전쟁에 관심이 없지만 영국은 중국의 내정과 홍콩의 사법 절차를 간섭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대사는 또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일부 영국 정치인의 발언을 거부한다며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다시 한번 문제 삼았습니다.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 2일 BBC 인터뷰에서 중국이 일국 양제를 규정한 영국-중국 공동선언과 홍콩 반환협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이른바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휴일인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이날 일부 참가자들이 집회가 끝난 뒤에도 도로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과격 시위를 벌여 진압병력과 충돌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인 오늘 중앙추모대회를 5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오늘 평양체육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 동지 서거 25돌 중앙추모대회가 열렸다며 녹화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45분가량 진행된 추모대회는 박광호 노동당 선전담당 부위원장의 개회선언과 묵념으로 시작됐고 최룡회 상임위원장이 추모사를 했습니다.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리만건 리수용 당 부위원장과 함께 앞줄에 자리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주석당 앞줄에 앉았습니다. 북한이 김주석 사망일에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한 것은 20주기였던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올해가 5년 단위의 이른바 꺾어지는 해여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킴 대럭 주미 영국 대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 방문 뒤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는 대럭 대사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그는 영국을 위해서도 제대로 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러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발생한 영국 외교문서 유출에 관한 입장을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신문은 대럭 대사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영국 외무부에 보낸 이메일 보고서들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대럭 대사는 이 보고서에서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아래 분열돼 있다고 주장하고 유례 없이 고장난 상태인데다가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전 세계 무역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담았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즉각 성명을 통해 보고서 유출은 해로운 일이라고 밝히고 대사들의 견해가 반드시 영국 정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스 총선에서 중도 우파인 신민주당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좌파연합 시리즈를 누르고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그리스 전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가 상당 수준 진행된 현재 신민주당은 약 40% 득표율로 32% 정도에 그친 시리자를 크게 앞섰다고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벨기에와 독일을 차례로 방문해 유럽 당국자들과 이도훈 한국 한반도 평화비호섭 본부장과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합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법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스몰 딜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The way that Kim Jong-un is going to give up nuclear weapons is if when he finally
내년에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종 경쟁 유력 후보들 간의 북한 문제에 대한 공방과 상호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려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 협상이 조만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북핵 협상 대표들이 이번 주 유럽에서 만나기로 해 주목됩니다. 미한 양측의 만남과는 별도로 미북 또는 남북미 접촉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벨기에와 독일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BD 달성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유럽 당국자들과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8일부터 9일 브뤼셀에 이어 10일부터 11일까지 독일을 방문합니다.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도훈 본부장이 9일부터 12일까지 독일을 방문해 이날 에펠 외교부 아태 총국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측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이 본부장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EU 주요국인 독일 측과 남북미, 미북 판문점 회동 이후 한반도 정세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미북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한 양국의 준비가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8일 VOA에 비건 특별대표와 이도훈 본부장의 이번 회동은 미국의 대북 옵션을 한국 정부와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동결 딜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또는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에 대한 한미 간의 의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적절한 시기에 만났다고 생각해요.
신 센터장은 양측의 이번 만남이 미국과 북한이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앞서 이뤄지는 만큼 미한 간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위원은 이번 만남은 일종의 미한 워킹그룹이 재가동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실무협상 의제 조율과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이견이 있는 비핵화 정의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뿐 아니라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비핵화 정의 문제가 제일 급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그리고는 뭐 상응 조치와 관련돼서 한미가 그 초기 조치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지금 뭐 미국에서는 연락사무소하고 뭐 인도적 지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도 상응 조치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조 의원은 다만 비건 대표의 방문국인 독일과 벨기에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만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유엔 차원의 협조를 얻으려 할 수 있다면서 비건의 이번 행보가 반드시 미한 협의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연구위원은 판문점 회동 이후 급작스럽게 비핵화 실무협상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한국 정부도 미북 간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정부 쪽에서는 미국이 어떠한 안을 가지고 북한과 실무 협상을 할 생각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게 우선적인 목적, 우선 목적이 아닐까 싶고요. 네, 현재 북한과 미국 간의 의견 교환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좀 먼저 파악하는 게 이동훈 본부장으로서는 우선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는 미국이 북한과의 실무협상 전에 한국 측과 사전 의제를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무엇보다 비핵화 해법에 대한 미안 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뭐 일단은 미국 이야기한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의 어떤 그래서 어떤 접점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정부 갖고 있는 굿 이너프 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미국의 입장의 어떤 그런 뭐랄까 조정, 조율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 제재 완화 위주의 논의를 하게 되면 향후 북한의 비핵화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동결하면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계 개선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미국 내 기류를 상기시키며 제재 완화 논의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동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재 완화를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핵을 관리하는 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거죠.
이번 미한 간 회동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무엇보다 미북 대면 접촉 여부입니다. 조성렬 위원은 과거 미북이 제3국에서 만날 때는 국제회의 초청 등의 계기를 활용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서 유럽에서 만날 것까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용현 교수는 어차피 이번 미한 간 만남이 실무협상을 앞둔 사전 조율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인 만큼 그 과정에서 북한 측 실무대표도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실무협상 재개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6월 30일 날 만나서 2, 3주 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가 그 시기 범위 내에 속하는 기간이잖아요.
사실상 실무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회담 장소로는 베를린이나 스웨덴을 꼽았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1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시 비건 대표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실무협상을 진행한 곳입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법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스몰 딜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의견과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주장으로 나뉘었습니다. 김카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북 실무협상이 이달 중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4일 미국이 북한과 외교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몰딜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몰딜로 알려진 단계적 접근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핵화가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유일한 외교적 경로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도 지난 30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 동결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협상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즉각 부인했지만 비슷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일각에서는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북한의 모든 핵시설 폐기라는 빅딜식 일괄 타결 접근법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김 전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가는 미 주요 언론에서 스몰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데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김 전 분석가는 5일 VOA에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이후 스몰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군축 전문가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ncern is the fact that we keep talking about it now after this 50-minute meeting between Trump and Kim.
김 전 분석가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과의 어떠한 합의라도 이뤄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실패했던 스몰딜을 수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스몰들이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와 함께 핵무기를 보유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nly way that Kim Jong-un is going to give up nuclear weapons is if when he finally believes that possessing nuclear weapons is a greater threat.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는 유일한 길은 핵을 보유하는 것이 핵을 포기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고 믿을 때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 주변 인물들이 핵무기를 바랄 정도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클 때 핵 포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현재 협상 국면에서 유일하게 효과적인 접근법은 스몰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스몰딜을 택할지는 의문이라며 현재 내부적으로 북핵 협상에서 어떤 접근법을 취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이어 미국이 어떤 대북 접근법을 취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의를 원하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Then I think we'll see a phased reciprocal process. If he doesn't, they'll keep pushing the idea of CVID.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의를 원한다면 미국은 단계적이고 상응적인 접근법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강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결국 협상을 포기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도 행정부 내에서 대북 접근법을 두고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쟁점은 행정부가 제재 완화와 관련해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 방식에서 물러날 준비가 돼 있는지라고 말했습니다.
How much you prepared to give in the interim stages, even if the ultimate goal remains.
행정부의 최종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더라도 잠정 단계에서 북한에 얼마나 양보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켄고스 국장은 미 의회의 강경 대북 기류가 행정부의 제재 완화를 견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을 원천 봉쇄할 목적으로 마련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국방 수권 법안이 최근 상원을 통과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대북 금수 조치 강화에 초점을 맞춘 리드 액트가 상원에 재상정되는 등 의회는 대북 제재 완화에 어떠한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고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의 핵동결은 핵연료 사이클을 모두 신고하고 중지해야 하는 비핵화의 필수 절차인 만큼 스몰딜이 아니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개념도 아니라고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문제안보연구소 소장이 지적했습니다. 핵 전문가인 올브라이트 소장은 5일 VOA의 전화 인터뷰에서 핵동결은 우라늄 채굴에서부터 보유 핵무기와 관련 물질에 대한 신고와 생산 중단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새로운 협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북한에게 동결을 검토 중이라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존 비핵화 전략과 다른 접근법으로 읽어야 하나요?
I think the administration's made it clear that it's they're not thinking of a freeze as an end state.
미 행정부는 이미 동결이 최종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다 광범위한 비핵화 약속의 일부라는 겁니다. 심지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를 하려고 해도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거쳐야 합니다. 북한이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 중인 만큼 여전히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욕조를 채운 물을 빼기 위해선 우선 틀어놓은 수도꼭지부터 잠가야 합니다. 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동결이고 무엇을 하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핵화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동결이라면 이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요구한 조건 그대로 아닌가요?
I think so. I think the New York Times misunderstood. And I also think
그렇다고 봅니다. 뉴욕타임즈 기사가 잘못 이해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하노이에서 주장했던 것은 부분적 동결이었고 무엇을 동결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노이에서 다뤄진 큰 이슈는 동결 자체가 아니라 미국은 부분적 동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무기급 우라늄과 핵무기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모든 핵 관련 활동을 동결하고 검증받는다면 커다란 조치이고 북한은 아직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소위 스몰딜이라 해도 작은 조치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I don't think it's a minor step. I mean, Josh Rogan had an editorial today, or
작은 조치가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도 이를 스몰 딜로 표현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북 협상의 문제점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알게 된 건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그리고 핵무기를 어디서 만드는지 말하기 전에는 절대 그런 신뢰를 쌓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이를 신고하고 동결하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미국이 양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북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동결해야 합니까?
You can look back into the past to get some guidance. You would want all, you want everything at Yongbyon.
과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선 영변 내 모든 시설의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라늄 광산에서의 채굴 활동과 농축 시설 역시 모두 멈춰야 합니다. 핵물질을 공급하고 육불화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 영변 바깥에 있는 다른 종류의 우라늄 전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연료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모든 과정, 즉 애퍼타이저에서 디저트까지 모두 신고하고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개로 핵무기 생산도 신고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동결이 북한의 기존 핵무기를 없애지는 못하는 것만큼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결은 다음 단계인 비핵화 협상에 돌입하기 전에 이뤄져야 하는 조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누가 거대한 조치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북한이 그런 종류의 동결을 받아들인다 해도 말씀하신 대로 관련 시설이 모두 파악된 건 아닙니다. 제2, 제3의 비밀 시설이 있다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Yes, you won't know. Certainly have to have inspectors go to these places.
맞습니다. 따라서 감시관들의 현장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미국의 감시팀이 신고와 동결 조치가 이루어진 시설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북한이 허용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아직 비밀신고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동결은 본질적으로 핵연료 사이클의 신고를 요구합니다. 북한과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협상해야 합니다. 우라늄이 얼마나 채굴됐고 어느 정도 양이 육불화 우라늄으로 전환돼 원심불리기 시설로 보내졌는지 등 핵연료 사이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사찰의 전례는 분명히 있죠.
These are the things the IA does when it does a, like for example in South.
이게 바로 IAEA가 하는 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0년대 이라크, 그리고 이란에서도 사찰 활동을 벌였으니까 새로운 건 아닙니다. 다만 해당국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활동인 만큼 사찰에 대한 조율이 동결 이후의 절차가 될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 동결 이후의 조치를 계속하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 않나요?
Yeah, well, part of it is that they don't get sanctions relief. They get other rewards.
그래서 제재를 유지하는 겁니다. 동결이 이루어질 경우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경제적 대가가 뒤따를 수는 있고 새로운 제재는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가해야 합니다. 이란의 경우 우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일부 핵물질 재고를 줄이는 대가로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란 핵합의가 타결되고 실제로 이행된 뒤에야 제재가 해제됐고요. 이미 잘 알려진 이란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었죠. 하지만 공개된 적이 없는 북한의 핵 연료 사이클을 동결시키는 것은 커다란 조치이고 따라서 동결의 대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다만 그게 제재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동결 이후 이어져야 할 비핵화의 기술적 수순은 뭡니까?
Once you have a whole series of things you need to do. I mean, again, the verification.
모든 시설과 활동이 신고되고 검증되는 어려운 단계를 지나고 나면 그런 시설과 핵무기를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최종적이고 최대의 조치가 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무기의 경우 주요 요소를 파괴함으로써 1, 2주에 한 개씩 폐기할 수 있습니다. 핵물질 문제가 남는데 플루토늄의 경우는 외부 반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무기급 우라늄의 경우 천연 우라늄 상태로 농도를 낮추고 우라늄 농축의 부산물인 열화 우라늄은 저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해 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순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동결 거래는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 외교의 승리라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Well, that's why you don't want to drop the sanctions.
그래서 제재를 해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도가 1998년 재차 핵실험을 한 뒤 파키스탄도 뒤따라 핵실험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후 미국 등의 제재로 핵실험 동결을 선언했지만 몇 년 뒤 제재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북한도 이 길을 가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결은 중간 조치이고 제재 완화가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과는 협상보다 제재 강화가 낫습니다. 북한이 파키스탄의 전철을 밟을 경우 동결에 합의한 뒤 제재 해제가 이뤄지면 2년쯤 뒤에는 이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문제안보연구소 소장으로부터 북한 핵동결의 의미와 추가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종원 기자였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의 최종 경쟁 후보로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치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면서 상호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내년 대선 민주당 후보로 유력시되고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모욕하면서 김정은은 포용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5일 CNN 방송에 출연해 부통령 시절 자신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원했던 방식과는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원하는 모든 것 합법성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통일된 전선으로서 우리가 한국, 일본과 맺어온 실용적인 관계를 끝냈고 중국을 빠져나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사랑한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말하는 위치에 우리를 놓았는데 김정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무엇을 했나, 연합훈련을 유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북한 문제를 자신이 바로잡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는 오바마 바이든판 난장판 중 하나라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판에 맞대응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 당시 상황이 이어졌다면 미국은 북한과 전쟁으로 치닫았을 것이라면서 지금 북한과의 관계는 좋고 자신과 김 위원장은 많은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전 부통령은 유관국들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협력과 방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에게는 경고와 함께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동맹국뿐만 아니라 비협조적인 국가들도 다뤄야 한다며 중국도 북한이 어느 정도라도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 중국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전에 했던 것처럼 방어 수위를 높이고 우리가 단기간에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핵 우산이라는 것을 한국과 일본이 알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우리가 면전에 닥치길 원치 않는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하고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무언가 보여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실험을 중단한 이유는 이미 모두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역량을 갖고 있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던 인질들을 데려왔고 미군 유해도 송환되는 등 많은 좋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실험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산 한국 순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전격 회동을 계기로 미북 실무협상이 이달 중 재개될 전망입니다. 양국 간 실무협상의 쟁점과 전망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만나 비핵화 실무협상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53분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회담을 했다며 2, 3주 안에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1일 공개한 기록 영화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경도 자동지께서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며 조선반도 비핵화와 정의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이뤄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셨습니다.
7월 중 재개가 유력한 미북 대화는 고위급과 실무급 회담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고위급 회담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폼페오 국무장관의 교체를 요구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장관이 실무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실무협상 라인으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의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대사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명길 전 대사를 실무협상 대표로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60살인 김명길은 20년 넘게 핵과 미국 문제를 다뤄온 미국 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명길은 2006년부터 3년간 뉴욕의 북한 대표부에서 공사와 차석 대사를 지냈고 과거 북핵육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에서 북측 수석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외교 실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실무협상에 빠진 것은 직급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은 차관급인데 비건 대표는 차관보로 직급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선희 제1부상은 마크에서 전략을 짜고 협상을 지휘할 것이라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최선희가 이제 제1부상이니까 차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용호와 최선희가 이 김명기를 지휘하면서 회담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북한은 하노이 회담을 주도했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김혁철 대미특별대표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 모두 국무부와 외무성 소속 외교라인으로 협상 창구를 재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측이 실무협상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핵화와 상응조치, 즉 제재 완화를 둘러싼 간극을 좁히는 겁니다. 앞서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전면적인 핵폐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5개를 풀라고 요구해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영변 핵폐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비핵화 시간표와 이에 상응하는 단계적 제재 해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What is the United States willing to put on the table in terms of sanctions relief?
두 번째는 신고와 검증 그리고 비핵화 정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비핵화를 하려면 핵신고와 검증 그리고 최종적인 비핵화 상태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신고와 검증을 극도로 꺼릴 뿐만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문성목 통일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뭐 조선반도의 비핵화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비핵화의 정의와 개념, 그 범위부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핵동결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을 계속해왔습니다. 따라서 실무협상이 열리면 우선적으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같은 핵물질 생산 농결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안전보장 문제를 거론한 데다 중국과 러시아도 비핵화를 하려면 안전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북 양국이 평화협정이나 수교조약 형태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무협상의 최대 변수로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핵화의 1단계로 철저한 검증하에 영변핵설 폐기와 핵 프로그램 동결을 제재 완화와 미북 연락사무소 등과 맞바꾼다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미국이 영변핵설 폐기와 핵동결을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적 교류 등과 맞바꾸려 한다면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Enhanced humanitarian aid in more people-to-people contact.
또 다른 변수는 워싱턴 내 강원파 갈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하노이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의 보좌관은 30일 판문점 미북 회동에 참석하지 못하고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반면 행정부 내 온건파를 대표하는 비건 특별대표는 판문점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마쿠에서 북측과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실무협상을 이끌게 됐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국장은 볼튼 보좌관이 판문점 정상회담에 빠지고 몽골을 방문한 것이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 않는다며 워싱턴에는 볼튼이 힘을 잃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have been a lot of rumors going around that Bolton has been marginalized on certain portfolios.
이번 실무협상은 과거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미북 실무협상은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진 뒤에 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 2, 3주간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4차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와 제재 완화, 핵신고와 검증, 동결, 미북 관계 개선 등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협상이 수개월간 계속될 수 있다고 문성묵 통일센터장은 말했습니다.
하노이 같은 경우는 하노이 회담 일정이 잡혀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았던 것이고 이번에는 어쨌든 연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앞으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문점 3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은 교착 국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양측이 실무협상을 통해 비핵화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란이 핵 합의에서 제한한 우라늄 농축 상한선을 파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면서 경고했습니다. 또 그리스 총선에서 중도 우파가 좌파 연합을 누르고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이 과거 의정 활동에 대한 자신의 최근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네, 자 오늘 세계는 지금 첫 소식부터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 파괴에 나선 이란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경고성 메시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이란이 핵 합의에서 제한한 우라늄 농축 한도를 넘어선 데 대해서 이란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 중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진 않았지만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언급했었죠.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7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요. 이란이 최근 보인 핵 프로그램 확대 조처는 추가적인 고립과 제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폼페오 장관은 오랫동안 지속해온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농축 금지 기준을 국가들이 복원해야 한다면서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세계에 더 큰 위험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 상한을 깨겠다면서 제시한 것이 7일 어제였거든요. 결국 이란이 실행에 옮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이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몇 시간 안에 핵 합의에서 제한한 농축도 3.67%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예, 카말반디 대변인은 핵 합의 이행을 축소하는 2단계의 조처로 우라늄 농축도를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수준이라면 그 농축도를 어느 정도나 올리는 건가요?
7일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진 않았는데요.
예.
8일 이란의 반관영 이스나 통신과 타르 통신 등 현지 언론이 이 카말반디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서 우라늄을 4.5%로 농축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카말반디 대변인은 또 핵 합의에서 제한한 원심 분리기도 추가로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원심 분리기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장치입니다.
네. 이란이 앞서 밝혔 어떤 그 내용을 보면 우라늄 농축도를 그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랬던 내용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전력 생산을 위한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는 5% 농도의 우라늄이 필요하고
예.
연구용인 테헤란 원자로에 쓰일 수 있는 농도는 20%라면서
예.
이란은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란은 핵 합의가 성사되기 전 20% 농도까지 우라늄을 농축했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90% 농축도에 한참 못 미친다는 주장이지만
예.
국제사회는 이 핵 합의에서 제한한 범위를 이란이 크게 벗어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우라늄 농축 도를 올리는데 앞서서 또 저장량도 초과를 했었죠.
예, 이란은 지난 1일 핵 합의에서 제한한 저농축 우라늄 저장량 300kg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 나라와 맺은 포괄적 행동 계획에 따라서 우라늄을 3.67% 한도에서 농축할 수 있고
네.
저장량은 300kg
네.
상한입니다. 이 포괄적 행동 계획은 이란이 핵 계획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서방 국가들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핵 합의입니다.
네. 이란이 이렇게 핵 합의를 파기하고 나선 이유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이란 핵 합의가 잘못됐다면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란산 원유 거래 금지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자 이란은 핵 합의 당사국들이 미국의 제재로부터 이란의 이익을 지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면서 이 핵 합의 파기를 경고해 왔습니다.
예.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이란이 그 주장한 하는 반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핵 합의 당사국인 영국은 합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원상 복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프랑스는 이란의 행동이 국제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요.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면서 바로 핵무기 개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총선 결과가 나왔군요.
네, 7일 열린 그리스 총선에서 중도우파 신민주당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현 총리가 이끄는 좌파연합 시리자를 누르고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네.
8일 현재 90% 이상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키리아코스 미추타키스 대표가 이끄는 신민주당이 거의 4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약 32% 그친 시리자를 앞섰습니다.
네, 개표율이 뭐 90%라면 사실상 뭐 승리가 확정 선정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신민당을 이끈 미초타키스 대표는 그리스의 새 총리에 오르게 됐는데요. 미초타키스 대표는 그리스 국민들이 해냈다면서 득표율이 거의 40%에 이르는 결과를 얻은 데 대해 무척 감사한 마음이라고 승리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약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막대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정권 교체를 이루게 한 미초타키스 대표 어떤 공약을 내걸었습니까?
네, 역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네요.
네. 네. 미초타키스 대표는 해외 투자 자본을 유치해서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감세 정책을 시행하며 사업을 방해하는 데 방해 요소가 사업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미초타키스 대표는 또 경제 회복과 함께 국민들이 안전함을 느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지금 그리스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한때는 굉장히 나쁘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방만한 재정 지출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리스. 지난 2010년 4월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3,200유로 미화로 약 3,600억 달러를 받은 그리스는요. 긴축 정책과 금융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네.
그리스는 지난해 8월 이 8년에 걸친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체제에서 벗어났는데요. 최근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성과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현 총리가 선거에서는 실패를 했네요.
네, 사실 이번 선거는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체제를 벗어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라서 더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국민들이 워낙 오래 구제금융체제에 있으면서 지쳤고 또 경제 회복을 체감하지 못한 탓에 재심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의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15년 1월 좌파연합인 시리자를 이끌면서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그리스 역사상 최연소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네.
예, 치프라스 총리는 미초타키스 대표에게 축하전화를 하면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네. 그럼 신민주당이 1당이 되는 거고 지금 집권당인 시리자는 2당이 되는 건가요?
네, 반면에 현재 144석의 의석을 가진 집권 시리자는요. 86석에 그쳐서 제2당이 됐고요.
예.
신민주당은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절반이 넘은 158석을 얻어서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또 중도좌파 정당인 변화를 위한 운동은 22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7%의 득표율로 원내 제3당으로 떠오른 극우 정당이죠. 황금새벽당은 의석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하한선인 3%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자 그리스를 이끌게 되는 새 총리가 될 인물이죠. 미초타키스 대표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올해 51살인 미초타키스 대표는요,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뒤에 금융계에서 일하다가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네.
미초타키스 대표의 아버지 콘스탄티노스 미초타키스는요, 그리스 보수파를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1990년대 초 총리를 지냈습니다.
예.
따라서 그리스 역사상 처음으로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진행된 민주당의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근 발언이 쟁점이 됐었는데 결국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논란이 됐던 그 발언을 사과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6일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요, 과거 자신의 의정 활동에 대한 최근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예.
자신이 반대했던 사람을 칭송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을 몇 주 전에 했는데 잘못했고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잘못 생각하게 한 것 걸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했길래 사과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지난 6월 18일 뉴욕에서 있었던 한 기금 모금 행사에 가서 한 말이 사단이 됐는데요.
예.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때 현 체제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연방 상원의원일 때 인종 분리주의를 지지하는 두 의원과도 협력해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언급한 두 의원이 누군지도 얘기했습니까?
네, 이 제임스 이스트랜드 상원의원 그리고 허먼 탈마즈 상원의원인데요. 예. 두 사람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인종통합정책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두 의원과 모든 현안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정중함을 가지고 일하고 일을 끝냈다면서 요즘엔 반대파나 적과는 더는 말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뭐 어떻게 들어보면 타협이나 합의를 강조한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이 말이 인종 분리를 지지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특히 민주당 내 다른 경선 주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코리 부커, 카말라 해리스 장원의원 등이 이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말에 치러졌던 그 민주당 경선 주자 텔레비전 토론회에서도 이게 쟁점이 됐었죠.
네, 예, 카말라 해리스 장원의원이 다시 이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예.
인종 분리를 지지한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 해리스 의원의 비판이 그날 토론회에서 정말 눈에 띄는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해리스 의원의 날선 비판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궁지에 몰리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리스 상원의원이 지지율에서 약진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의 중요한 지지 기반 가운데 하나인 이 흑인 유권자들인데요.
네.
첫 번째 토론회가 끝나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흑인들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민주당 토론회에서 해리스 상원의원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 관련해서 문제 삼은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죠.
네, 해리스 의원은 지난 1970년대 통학버스를 이용한 인종 통합 정책에 대한 바이든 전 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예.
해리슨 상원 의원은 당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 방안에 반대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조처는 1970년대 들어서도 이 학교의 흑백 분리가 너무 심하니까 이 통학버스를 써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섞으려고 한 방안이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양덕과 희천은 하루 종일 구름 많고 구성은 오전에 중강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31도, 신의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강계 아침 최저 18도, 낮 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해주와 용현, 개성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사리원의 아침 최저는 18도, 낮 기온 31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오전에는 장진과 원산, 장전, 평강 지역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해산과 평강, 청진, 삼전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흐려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26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2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습니다. 서해는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비율 제한 파기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U는 오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란의 발표를 극도로 우려한다고 밝히고 관련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이란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과 외무부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몇 시간 내에 우라늄 농축 비율을 기존 3.67%에서 발전소 사용에 필요한 수준으로 높인다며 3단계 조치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앞서 지난 1일 핵합의에서 규정한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 제한 300kg을 넘기는 1단계 조치를 단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농축률 제한 3.67%를 깨는 조치는 2단계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EU는 비상회의 소집도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의 반응에 대해 이란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하고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추가 제재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이란의 행보가 추가적인 고립과 제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이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영국 정부를 또다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류 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어제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영국과의 외교 전쟁에 관심이 없지만 영국은 중국의 내정과 홍콩의 사법 절차를 간섭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대사는 또한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일부 영국 정치인들의 발언을 거부한다며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다시 한번 문제 삼았습니다.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 2일 BBC 인터뷰에서 중국이 일국 양제를 규정한 영국-중국 공동선언과 홍콩 반환협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조례에 개정한 이른바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휴일은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이날 일부 참가자들이 집회가 끝난 뒤에도 도로를 점거하는 등 과격 시위로 진압병력과 충돌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인 오늘 중앙추모대회를 5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오늘 평양체육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 동지 서거 25돌 중앙추모대회가 열렸다며 녹화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45문가량 진행된 이날 추모대회는 박광호 노동당 선전담당 부위원장의 개회선언과 묵념으로 시작됐고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추모사를 했습니다.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리만건, 리수용 당 부위원장과 함께 앞줄에 자리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주석단 앞줄에 자리앉았습니다. 북한 측이 김주석 사망일에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한 것은 20주기였던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올해가 5년 다위의 이른바 꺾이는 해여서 대규모 행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킴 대럭 주미 영국 대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 방문 뒤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는 대럭 대사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는 영국을 위해서도 제대로 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러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발생한 영국 외교문서 유출에 관한 입장을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날 영국신문 데일리 메일은 대럭 대사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본국 외무부에 보낸 이메일 보고서들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대럭 대사는 이 보고서에서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아래 분열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유례 없이 고장난 상태고 무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즉각 성명을 통해 이번 보고서 유출은 해로운 일이며 대사들의 견해가 반드시 영국 정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스 총선에서 중도 우파 신민주당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좌파연합 시리자를 누르고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그리스 전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가 90% 정도 수준 진행된 가운데 신민주당은 약 40% 득표율로 32% 정도에 그친 시리자를 크게 앞섰다고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신민주당은 이에 따라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158석을 얻어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